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사이버 섹스의 실상과 익명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사이버 섹스의 실상에 대한 사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생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성 중독자인가 봅니다. 요 며칠 여자들을 보는 눈이 괜찮더니 그제부터 짧은 치마, 등패인 옷, 속이 비치는 치마 등을 아주 탐색을 하며 쳐다보는 통에 제 자신이 죽겠습니다. 도서실에 앉아있질 못하겠습니다.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돈 몇 푼 주머니에 있다고 한번 잃은 물을 여자랑 잡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학교 주변에 그런 곳이 있어서 그냥 가면 순식간에 일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간절한지 이런 제가 미워서 제 팔다리라도 모두 묶어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마음의 두 마음의 싸움 때문에 죽겠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한 40km 마라톤을 하고 나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끈적거리는 몸과 피곤한 손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기도 싫은 음란물을 다시 보고 있는 기분이랄까 기준맥진한 상태입니다. 죄책감, 자책감, 그리고 이런 상태임에도 수업과 친구 관계와 교회 봉사는 여전히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이중성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아, 내게 돈이 있지.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또다시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을 다운 받자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제 자신이 겁이 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가 섹스 중독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한 자위행위를 아직도 하며 자위행위를 스트레스 해소의 한 분출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름대로 자제도 하려고 하고 운동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참다가 끝내는 다시 하게 되고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어릴 때부터 성에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습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인격체로 봐야 하는데 섹스 상대로만 생각하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많은 상처만 주고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솔로로 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언젠가는 결혼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무섭네요.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싫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참아보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할수록 자괴감만 더 심해집니다.
제가 자유행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그 후 10여 년간 계속 중단하지 못하고 사이버 섹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극복하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왔지만 결국은 지금까지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눈을 피하거나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알면 어떻게 될까? 자꾸 두려움만 앞섭니다. 정말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남편의 사이버 섹스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아내 사연을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사이버 섹스에 빠른 속도로 중독되어 감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섹스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입니다. 처음엔 평범한 장면을 보고도 자유를 했다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찾아서 이상한 변태된 영상으로 이동해서 변태적인 장면을 보아야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듣기엔 변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신도 그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변태가 아니라고 남자는 호기심에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있다는데요. 일하다 말고 자기가 찾아서 가는 것, 일부러 찾아가는 것, 찾는 횟수가 빨라지고 잦아지는 것, 잠자다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일상생활이 점점 깨어져가는 것으로 보아 중독성이 아주 빠르고 지나치게 변합니다. 처음엔 저에게 속이느라고 시치미를 딱 띄웠지만 이젠 자기도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중독이 되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거짓, 폭력적인 행동, 나를 무시하는 행동 등 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려 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둘 다 힘들어했는데 이제 자기도 인정하고 고친다고 했지만 아 아직은 어려운가 봐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요. 정말 심리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의 성장과정, 그리고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의 말 토시 하나하나가까지 닮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닮는 것 같고요. 절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무조건 해주기만을 바라고 남과 비교하고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없고 무조건 가치 있는 사람만 원망한답니다.
공개 상담 내용 중에는요. 여자친구랑 잘 만날 길이 없어서 매일 인터넷으로 서로 은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신음소리 듣고 자위하고 같이 신음소리 내고 그러는데 이것도 섹스 중독이 맞지요? 하는 노골적인 사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사이버 섹스에도 중독이 될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사이버 섹스가 중독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상대와 섹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섹스는 매우 마음을 사로잡고 유혹적이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것이며 기회와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서 임의로 중단하기가 어려운 중독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버 섹스 문제는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증과 똑같이 결혼생활을, 사회경력 또는 경제적 파탄, 학업 중단 등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음란물을 보게 되고 물론 두려움, 충격 또는 배우자에 대한 무한한 감정 등으로 다시는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그런 작심은 한 줄을 넘길 수가 없어서 마침내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유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음란물을 보며 자유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알맞은 성적 상대를 찾기 위해서 매일 새벽 2, 3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음란 사이트를 탐방 탐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도의 성적 기대감과 자극은 새로운 상대를 추구하게 하고 자유의 행위 후에는 또다시 한 것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죄의식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며 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중단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자신 때문에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들의 사이버 섹스 문제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사이버 섹스의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까?
예, 성중독자 하면 대부분 남성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성중독자 회복 모임 참석자들의 25%가 실제로 여성입니다. 최근 인터넷 섹스에 관해서 9천여 명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쿠퍼 조사에서 여성은 비록 14%만 참여했지만 놀랍게도 이들 여성 중에 21%가 사이버 섹스 중독자라고 응답을 해서 여성 인터넷 사용자들이 성적으로 중독될 위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여성들도 사이버 섹스에 문제가 된다고는 해도 남성들과는 그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점이 다르죠?
여성의 온라인 성적 행동은 남성과는 좀 다릅니다. 여성들이 채팅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에 비해서 남성들은 즉각적인 성적 추구를 위한 음란 사이트 방문을 더 선호하며 채팅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대체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환상적 관계와 매혹적인 몸매 과시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어서 여성의 성적 선호도는 관계성에 더 치중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익명성에 편승해서 섹스 상대에만 더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여성이 사이버 섹스에 빠져드는 과정을 사례를 들어서 실감 있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 한번 평소 TV에서 애정 관련 프로를 즐겨보고 애정소설을 읽으며 소일하던 한 중년 여성을 예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주부는 간혹 직장 동료나 TV에서 본 특정 인물이나 장면을 연상하며 자유행위를 즐기다가 남편이 사다준 컴퓨터로 처음에는 가게 비용만을 정리하다가 가까운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온라인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채팅방을 알게 되어서 한 기혼 남성과 채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서로 점점 친숙해져서 개인적이고 성적인 대화로까지 발전됩니다. 어느새 남편보다는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더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채팅으로 성적 대화와 자유행위를 시작하게 되면서 온라인 채팅장이 주요 흥분 추구장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밤이 기다려집니다. 낮에는 피로하고 가족들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기가 힘들지만 밤이 되어서 남편이 먼저 잠든 다음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생기가 돕니다. 하루는 채팅 남성이 그녀가 사는 지역으로 출장을 오게 되었으니 한번 직접 만나보자는 제의를 해와서 그녀는 흥분과 두려움에 엇갈리면서도 결국 그를 만나 그만 호텔에서 실제 성관계를 갖고 맙니다. 이런 그녀의 행위는 급속도로 다른 채팅방에서 다른 남성 상대를 찾게 만들어서 다른 여러 남성들과 실제 성관계를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성병을 옮은 남편의 끈질긴 추궁으로 그녀의 비밀은 들통나버려서 1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깨지고 자녀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 같지만 주부들이 채팅에서 남성을 알고 지내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과정을 따라가기 쉬워서 부정적인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대담하게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섹스와 익명성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온라인으로 성적 관계를 갖췄던 수백 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 편리성 및 도피성 등이 중독적인 성관계를 더 많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로맨스 클럽 입구에는 당신의 체면 따위들은 모두 문에 놔두고 입장해라는 그 안내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익명성을 붙이어서 평상시에는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을 온라인의 익명성에 대한 연극 학습장으로 안내합니다. 한번 방송하는 저희들이 라디오 드라마 성우처럼 인터넷의 익명성에 관한 사연을 낭독해보겠습니다. 최근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여대생의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남자친구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여 왔으나 헤어진 지금 그녀는 홀로 집에서 여름밤에 따분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나버린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무료함 때문에 온라인 채팅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금방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진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시종 친절하고 성적으로 다정다감한 말들만 골라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급기야 두 사람의 채팅 대화는 뜨겁게 달아올라 첫날부터 사이버 섹스로 욕구를 풀며 내일 밤 다시 같은 시각에 채팅창으로 나올 것을 약속하며 끝이 납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녀는 그와 어김없이 채팅을 하였고 그들은 어제보다 더욱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만남이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그 후 이들의 관계는 6개월 동안 간간이 지속되었다.
마음이 들뜨고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은 연말이 다가오자 그 남성은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말을 제의해왔다.
그간 채팅 이외에는 전화를 걸어본 적도 없어서 서로의 음성은 물론 상대편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오직 지난 성적 문자 대화만이 있었다. 한 번은 남성이 채팅에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을 때에
조금은 경계를 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외모나 연령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한 적이 있었다.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 두 사람은 상대편의 외모, 나이, 직업을 문제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한시라도 빨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만나기로 약속한 러브호텔에 먼저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였고 방 열쇠 하나를 호텔 직원에게 맡기며 곧 남자 손님이 도착하면 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입이 마르고 흥분된 마음으로 호텔 방으로 향했다. 처음 만나보는 그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어져서 그녀는 촛불을 켜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었다. 또 그녀는 남자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먼저 자리에 누워 남자가 방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방문을 여는 찰칵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누군가가 침대가로 더듬으며 다가왔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자기야
속삭였고 남자는 목마른 소리로 허니지 하였다. 잠시 후 방 안에는 고요와 숨소리만 들렸다.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녀는 샤워를 하기 위해서 시트로 몸을 가리며 일어서서 불을 켰다.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아니 외삼촌 아니야?
그리고 그녀는 온라인 익명성이 가져다준 불행과 근친 상간의 죄책감으로 한없이 흐느껴야만 했다. 예, 어떠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원래 이 이야기는 의삼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진짜.
우리들은 채팅에서 만난 이 두 남녀의 이야기에서 온라인의 익명성 가면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수수께끼 같은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네, 디지털 통신 마스크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좀 과장된 내용 같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 얼굴 없는 대화는 참여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상시 외모나 성격상의 문제로 짝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인기를 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여대생들과의 실제 미팅에서 말을 더듬어야만 했던 남자 대학생도 이제는 감미로운 단어들로 메시지를 수집해갖고 수정해서 상대편에게 호감이 가는 내용으로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채팅 시에는 아무런 의복을 입거나 심지어는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고 화장이나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졌으며 단지 상대편의 마음만 사로잡을 수 있는 선정적인 문자만 타이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익명성은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요. 직장과 가정에서 마음이 통하는 상대와 온라인 관계에 빠져들 수 있게 해서 일부 인터넷 상담자들은 채팅방은 여성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로 달궈진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어떤 여성들이 익명성에 더 끌리게 될까요?
종종 여성의 성중독은 발육부족, 성적 학대, 과거 또는 현재의 불쾌한 경험 등으로 증폭된 친숙감 결여와 관련된 경우가 많고 이런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 때에 익명성 대화에 더욱 강력히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평소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고이 간직했던 애정 감정을 꺼리낌 없이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해 주어서 아무에게나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게 만들어서 급속도로 증폭된 친밀 감정은 사이버 정사나 사이버 섹스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이버 섹스에 문제가 있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사이버 섹스는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3년 남짓된 어느 한 30대 초반 아내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연히 집에서 친구의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200여 개가 넘는 음란물들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왜 이런 것이 우리 컴퓨터에 다 있지?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정말이야? 하고 둘러댔다.
그러나 3개월 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음란 화면들이 컴퓨터에 더 많이 수록된 것을 발견한 아내는 근거를 들이대며 다시 따지자 남편은 어려서부터 성인 잡지와 비디오 등을 통해서 자위를 많이 해왔고 성적으로 중독된 것 같다는 말을 하며 결혼 전부터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아왔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남편은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음란물을 다시 보고 또다시 정말 안 하겠다고 맹세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자 급기야 아내는 별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또 음란물을 보았을 거라는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남편의 컴퓨터를 수시로 몰래 확인하고 남편 지갑에서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등 정서적으로 문제되어 점차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사이버 섹스를 감시하던 아내는 그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남편이 온라인 음란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아내는 그런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수치심, 자책감, 부끄러움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제때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 결과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만 몰고 가게 되어서 통상 아내는 스스로 남편의 사이버 섹스 문제를 은폐해 주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네.
어느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남편의 음란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오히려 남편을 보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친한 친구에게까지 이 사실을 감추게 되었으며 더러 친구가 내 가정 문제에 대해서 낌새를 챈 것 같으면 더 이상 친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규제하는 남자가 사이버 섹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고 민망해질 것이며 주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즉시 떠나라고만 할 것이고 자신은 애인을 떠나보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므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섹스를 하는 남편을 둔 아내나 파트너는 고통을 감수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어서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없고 온갖 노력에도 남자의 사이버 섹스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여러 단계를 겪으며 고통 속에서만 헤매게 됩니다.
네, 아내들이 회복으로 나오기 이전에 겪는 3단계 과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통상 결과가 다 악화된 다음에 가서야 남편의 사이버 섹스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을 보여서 아내들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으로 나오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3단계를 답습하게 됩니다.
첫 단계는 내 가정의 사이버 섹스 문제를 부인한다.
아내는 부부 관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은 하지만 남편의 임기 웅변과 다시는 안 할 수 있다는 약속 등으로 사이버 섹스의 근본 문제와 심각성을 잘 모르게 됩니다. 일부 아내들은 자신이 성적으로 덜 섹시하거나 성적 욕구나 기교가 부족해서 남편이 사이버 섹스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하며 사이버 섹스에 빠진 남편이 부부 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면 아내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위해서 야한 의상을 사서 입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성형수술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사이버 섹스 행위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으로 잘 보이려고만 해서 서로 자신의 문제와 고통만 통제하려고 하다가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심의 골이 점점 깊어져서 더더욱 남편의 사이버 섹스 행위를 일일이 확인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이버 섹스의 본질을 이제 안 아내는 자주 남편의 사이버 섹스 장면을 목격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 또는 성적 대화 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마련이어서 이때 아내는 경악, 배신감, 분노, 무기력, 혼돈, 수치심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며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조로 싹싹 빌거나 극적인 쇼로 위기 상황을 간신히 넘기지만 아내는 감시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코디펜던시, 즉 의존적인 상태로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도저히 온라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어 사이버 섹스를 계속하게 되어 발견, 싸움, 약속, 더 나쁜 상황 발견 등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아내는 그간 남편의 사이버 섹스 문제를 덮어주던 모든 행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맙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들을 한다.
드디어 아내는 사이버 섹스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여러 문제 해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 단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내의와 소지품 및 일거일동을 확인 감시하고 컴퓨터 사용을 통제하고 최후 통첩, 끝까지 밝혀내려는 태도 등을 취하면서 처음으로 회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일부 아내들은 남편의 사이버 섹스 욕구를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감정도 없이 성관계 횟수를 마구 증가시키거나 다양한 성기교와 체위를 자청하기도 하며 남편에게 성관계 생각이 들 때는 바로 알려주면 즉시 응하겠다는 애원어린 호소와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벗어나서 마치 엄마와 어린 자녀와 같이 즉 mother to child 형식이 되어갑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이버 섹스 정보를 더 많이 알면 남편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집념에서 더더욱 세부적인 확인과 감시 체제를 계속 추구하다가 급기야 아내는 남편의 모든 일거일동에 정서적으로 휘말리고 지쳐서 또 다른 중독자가 되어서 회복이 필요한 환자가 되고 맙니다.
네, 그럼 사이버 섹스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피해와 고통을 받게 될까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묵묵히 지켜본 어린 자녀들은 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학습한 사실은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와 피해는 자녀들이 마음에 남게 되어 중독 가정의 자녀들이 다시 중독자가 되기 쉽다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심한 경우에는 부인이 자녀들과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문 밖에 세워놓고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크게 인기척을 낸 다음에 자녀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음란물을 한참 보고 있거나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인기척을 내서 미리 자녀들이 아빠의 사이버섹스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수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채팅이나 음란물을 관람하다 보면 사이버섹스 문제에 처하게 되고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가 피해자와 의존증 환자가 될 위험이 많음을 아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성 교사님, 내 가정에 혹 사이버섹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day at a time 유명한 기도문이죠. 라디오 중독증 회복모임 참여자 여러분, 사이버섹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모두 손에 손을 잡으신 회복 가족임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으므로 되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나 걱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다음 날의 오늘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만을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